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못생긴 사람들은 얼굴만 봐도 즐겁다. 그렇게 말하는데 마음의 고향인 청파교회에 오는 것은 언제나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다. 세상은 끝없이 분열과 분쟁 가운데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분열과 분쟁을 넘어서서 하나됨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유명사이기도 하지만은 기호이기도 하지만은 동사로 하나님을 이해할 때는 하나 되게 하는 님,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은 내 마음속에 있는 분열과 적대감을 허물고 너와 더불어서 하나가 되겠다고 하는 마음속의 결의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세상을 갈라놓는, 우리를 갈라놓는 세상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이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우리가 불렀던 노래가 여전히 50년 전에 불렀던 노래가 오늘도 현재 진행형으로 들려오고 있는 까닭은 뭘까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난다. 이 모든 인간 고통, 괴로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이것이 우리의 현실 같습니다. 문명은 발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명의 토대인 인간의 정신은 조금도 자라지 못하고 자기 욕망에 따라가는 유년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런데 이 노래는 그렇게 우울하게 끝나지 않죠. 그러나라고 하는 역접 접속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될 때 우리는 하나라고 노래합니다. 우리는 하나다. 강력한 선언입니다. 우리의 하나됨, 우리는 과연 하나입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년이 지난 후인 1947년에 테네시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은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말 그대로 욕망이라고 하는 전차를 탄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욕망, 그것은 항상 나를 이 세상의 중심에 놓으려고 하는 마음의 욕구입니다. 내가 중심이다 보니 다른 사람들은 나를 위해 봉사해야 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수단으로 만들 때 그 또한 나를 수단으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욕망의 전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귀결하는 것은 외로움이고 몰락일 수밖에 없죠. 그 끝은 죽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욕망은 갈라놓고 사랑은 하나 되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까닭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욕망을 부추기고 있지만 완전히 벗어나 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먹장구름 속을 뚫고 나오는 햇빛처럼 우리는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 분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을 믿고 세례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임을 믿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오늘의 교회들은 하나가 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환대의 공간을 열어가야 할 환대의 장소여야 할 교회가 적대감의 생산 공장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슬픔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우리가 세계 성찬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라고 하는 부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성찬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냅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만 독일의 민헨에 가서 민헨에 있는 조그만 마을에 갔는데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이미 시작됐는데 예배 중간쯤에 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종이 울렸습니다. 아니 예배 시작됐는데 웬 종을 울리지? 무슨 일이 있나?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그려집니다. 얼마 후에 또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다 마친 다음에 제가 그날 만났던 독일인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이 예배 중에 이렇게 종소리가 울리던데 그게 뭡니까? 왜 그래요? 하고 묻자 그 종소리는요 온 성도들이 주님 기도를 바칠 때와 성찬을 행할 때 울리는 겁니다. 아 그래요?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근데 왜 그래요?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은요 일 때문에 예배에 오지 못한 사람들, 병들어서 예배에 오지 못한 사람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동참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지금이 주님 기도로 올리는 주님 기도 바치는 시간이니 함께 기도에 동참하라고 하는 초대입니다. 지금이 성례전을 행하는 때이니 잠시라도 멈추어 서서 주님의 살과 피를 묵상하라고 하는 일종의 초대입니다. 한 얘기를 들었어요. 제 마음속에 성찬의 신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 성찬이란 이런 거구나, 이 마음이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오래전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미국에 가면은 스토원에 잠시 머물 때가 있는데 그 스토원은 물론 이제 캐도릭 스토원이었는데 성례전을 할 때 개신교 목사인 나에게도 와서 성례전 성찬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수사에게 카톨릭은 보통 개신교 신자들에게 성찬 주기를 거부하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성찬을 주냐? 그러자 수사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과거엔 그랬는데 우리 수도 공동체 속에 과테말라 난민들을 보호하고 있었는데 그 난민들은 자기들의 얼굴이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고 있고 또 예배를 드릴 때면 아이를 안고 와가지고서는 성찬을 받을 때 어른들이 성찬에 떡을 띄워가지고 갓난쟁이 입에다가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자기들은 성찬을 깨달았대. 성찬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죠. 신비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초대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이것이 성찬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와 나 사이에 주님이 계시다. 주님 안에 우리가 하나이다. 그러고 보니까 내 속에 생겨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이 나의 것이 되는 것,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타자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느끼고 타자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기쁨을 내가 함께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성찬의 신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을 주는 자다라고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주는 자와 이다는 전혀 다른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생명의 빵이라고 얘기합니다. 빵은 어떤 것입니까? 먹힘으로 누군가에게 자양분을 주는 것이 빵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선물로 누군가에게 끝없이 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먹이가 되도록 당신을 내준 것이 예수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 가운데 일부를 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무상으로 받는 선물은 내 마음을 열리게 만들지요. 또 무상으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순환 속에 들어갑니까? 사랑의 선순환 속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선물로 주심을 통해서 그 선물을 값없이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누어주고 싶은 심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는 사람은 배고프지 않을 거라고 얘기한 까닭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생명의 빵인 것은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 주님은 안 됐다고 그냥 혀를 차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통을 당신의 것으로 받아 안으셨습니다. 그렇죠. 타자의 고통, 서러움, 그가 느끼고 있는 모멸감, 그리고 절망감, 어둠,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덥석 안아주셨어요.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사람은 자기 속에 새로운 기운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죄인들을 바라보며 더럽다 판단하지 않고 그 더러움의 터치함을 통해서 그를 정화시키신 분이기도 하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때문에 그 사랑을 접촉한 사람들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따뜻하게 보듬어 안아주는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나 또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예수와 접촉함으로 새로워진 사람들의 으뜸가는 특색이 뭘까요? 그것은 내 삶이 무한히 빚진 삶이라고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내 삶이 무한히 빚진 삶이구나. 그러니까 빚을 졌다고 하는 건 뭐예요? 사랑을 갚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호주 시드니를 다녀왔는데 호주에 있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은퇴자로서의 저의 마음을 얘기했습니다. 요즘 제 마음은요,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라고 하는 시편 116편 12절 말씀이 내게 크게 와닿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했는데 예배 마치고 숙소로 돌아갔더니 저를 초대한 목사님이 카톡으로 사진 한 장을 보내오셨어요. 설교를 듣고 있던 어떤 분이 찍어 보낸 사진입니다. 호주에 처음으로 영국의 선교사가 와서 처음으로 설교한 본문이 시편 116편 12절을 내는 거예요. 이 묘한 일치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그 물음을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그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친절할 수밖에 없어요. 엊그저께도 우리 김 목사님하고 잠시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어디 가봤더니 간판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영어인데 kindness, 친절함. 이라고 하는 게 뭐가 친절함일까요? 내가 부드럽게 말하는 것도 친절함이죠. 근데 find the good in everybody. 그래. 모든 사람 속에 있는 그쵸? 좋은 것을 발견하는 게 친절이래. 오와, 이 친절에 대해서 배웠어. 그러니까 누군가에 있는 부정적인 것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있는 좋고 선한 것을 발견하는 게 친절함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은 친절해야 하고 정깊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절하고 정깊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갈등과 적대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세계가 바로 담이 무너진 세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말하죠.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바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나의 제자인 줄을 알 거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식별 근거는 뭐냐면 내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말할 때마다 성경 인용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정깊게 대하고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거죠. 그게 우리 속에 예수가 있다고 하는 하나의 식별 근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성찬 전례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공간복음에 나오지만 대신 성찬식을 대신하고 있는 게 뭡니까? 세족식이죠. 주님이 발을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주여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닦아준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예수의 사랑에 접촉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령이기도 하지만 그 사랑과 진실되게 만난 사람의 어쩔 수 없는 삶의 모습에 그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성령의 은총 안에 있을 때 뭐냐? 누군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뭐냐면 내 앞에 있는 타자의 얼굴에 내가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카고의 미국 중부 지역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시카고 제1한인연합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올해로 102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시카고 연합감리교회가 작년에 101주년을 맞았을 때는 그 교회가 특단의 조치를 하나 했습니다. 10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 주일에 교인들이 흩어져 예배를 드리고 봉사해야 할 사람들에게 섬기고 오라고 해서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올해 102주년에는 다시 초대하는, 내 집을 채우라라고 한 명령에 따라 초대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 대상들이 누구였냐면 그 지역에 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난민들이었습니다. 그 난민들이 초대에 응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는 게 아닐까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해가면서 16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120명의 난민을 따뜻하게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만들어 그들이 남미 사람들인데 주로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 또 그들이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권리가 무엇인지도 일깨워주고 그래서 그들은 그날 따뜻한 고향을 잃어버린 쓸쓸함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군가가 우리의 고향이 되어준다는 사실 때문에 삶의 희망을 갖고 돌아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간다운 삶이 뭔가 그저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고 싶어요. 단 한 사람만에게라도 고향을 느끼게 해주면 좋겠다. 그 사람의 마음 둘 곳이 나였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그런 거 아닐까요?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할지라도 마음 상한 누군가에게, 외로운 누군가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누군가에게 고향이 되어주는 사람, 마음 둘 곳이 되어주는 사람, 그들이 믿는 사람들일 거고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강대상에 서가지고 여러 번 소개한 적이 있는 시가 하나 있는데요. 정일근 시인의 둥근 어머니의 두레밥상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시인은 자기의 삶을 돌아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의 벌판 속에 살다 보니 자기는 이전 투구의 싸움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거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 밥그릇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며 살고 있습니까? 그 때문에 그는 자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날카로운 발톱 가진 짐승이 되었다. 언제라도 누군가 할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남의 밥상을 엎어버릴 때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모난 밥상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두레밥상이 그립다. 모난 밥상, 그건 뭐예요? 그렇게 얻어진 밥, 그게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 수가 없죠. 그때 어머니의 두레밥상이 그립다고 말하며 말합니다. 고향 하늘에 떠오르는 한가위 보름달처럼 달이 뜨면 피어나는 달맞이꽃처럼 어머니의 두레밥상은 어머니가 피우시는 사랑의 꽃밭.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모여든 성찬상이 어머니의 두레밥상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인은 말합니다. 내 꽃밭에 앉는 사람 누군들 귀하지 않겠느냐? 오늘 이 성찬에 초대받은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귀한 사람들입니다. 식구들 모이는 날이면 어머니가 펼치시던 두레밥상, 둥글게 둥글게 제비 새끼처럼 앉아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밥숟가락 높이 들고 골고루 나눠주시는 고기 반찬 착하게 받아 먹고 싶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식탁의 동참함을 통해서 모났던 우리의 마음이 둥그러지고 거칠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에게 고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진실되고 순수해지고 맑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찬의 동참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깊다는 사실을 삶으로 입증하는 징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